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은 거듭나게 되면 영적 어린아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괴수, 퀴베이아라고 그랬죠. 속임수, 주사위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 퀴베이아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또 간사한 유혹, 파눌기아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살금살금 가다가 확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거. 파눌기아. 그 파눌기아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바른 예수를 알고 바른 예수를 믿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비결이 나오죠. 그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죠? 오직으로 시작한다. 오직.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본문과 연결해보면 그 비결은 바른 예수를 알고 바른 예수를 믿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의 유일한 비결이에요. 오직. 이 구절을 좀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뜻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이 15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14절하고 대조해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엉터리 교훈의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그 14절의 해결 방법을 15절에다가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 성장의 비결이 어떤 건지 알겠죠? 먼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구약을 설명하시면서 이게 다 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성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진리를 붙잡으라라는 그 말씀은 오직 너희가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대로만 믿고 고백하고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에큐메니칼이다 뭐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빙자한 얼마나 많은 엉터리 풍조가 교훈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배우고 익히고 그대로만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부인하죠. 창조설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솝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설화나 우화 같은 것을 도입해 놓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좋은 교훈만 우리가 얻어내자. 굉장히 지성적인 말 같고 좋은 말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목수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났다는 그 사실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는 설화 중에서도 한 3류 설화 정도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때는 저 경주에서 박혁거세가 알을 깨고 나온 그때예요. 저 태백산자락에서 고주몽이, 하늘나라 해모수의 아들 고주몽이 알을 깨고 고구려를 세운 그때라고요. 근데 우리 그거는 안 믿어요. 그냥 웃고 말죠. 그게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은 그렇게 먼 시대예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믿겨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대목에서는 좀 찔리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행하는 자예요. 그러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죽는 게 끝이고 죽으면 공으로 허로 확 흩어져 버린다면 지금부터 우리 나가서 놀죠. 뭐 다 같이 나가서 저기 르프리벤가 거기 가가지고 한잔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면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고 좋아요. 근데 아쉽게도 죽음은 끝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아요. 이 중에 분명히 가짜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영원히 살아요. 모든 인간은 일단 태어나면 영원히 살아야만 돼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유다서는 그렇게 헛것, 엉터리 교훈을 가르친 자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해요.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유다서 1장 3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냥 앉아서 듣는 교인들 말고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자들이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들이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힘을 키우셔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보세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고 바로 믿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람의 괴술에 속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엉터리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그렇게 배운 엉터리 같은 교리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오랜 기간 잘못 배워왔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 말이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자들,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다 라고 번역이 된 알레띄오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 해서 이 말하다, 알레띄오는 어떤 것을 꽉 붙들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어 그 붙들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 단어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로 믿고 있는 바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그 부탁과 아울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교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분별한 바를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하라고 그러죠. 내가 참된 진리를 붙들고 말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단어의 개념들은 여러분 잘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의, 사랑, 복 뭐 이런 개념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척 물어보면 나와야 돼요. 복이 뭐더라? 의가 뭐더라?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거예요. 존재를 확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놀 수 있는 품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해를 갖는 거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고백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친절함과 따뜻함과 포용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단호하게 회초리도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면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징계를 반드시 가한다 그러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교회 교인들로부터 원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일성 아바의 원수 말고 진짜 원수. 내 대적 원수. 갈라디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단어죠. 내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원수로 취급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저희라는 것은 가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가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그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부터 원수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원수 취급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게 사랑이죠. 내가 바르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요. 근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런 외인수 같은 놈. 그랬어요. 그 교회 개척한 목사를 보고. 저 같으면 손 털고 딴 데 가서 딴 일 하죠. 근데 이분은 내가 다시 나를 원수 취급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런다고.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뜻의 진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자라가게 된다가 15절이에요. 여태까지 지금 4장까지 오면서 거의 1년 반을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단어 하나 안 빼놓고 지금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에베소서 쫙 펴가지고 이게 그런 뜻이죠? 라고 했는데 그런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진행되어져 간다고요? 15절 후반부와 16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돼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입어 연락하고 상합하여 자란다 그래요.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기운이 우리 온몸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에너지와 양분과 힘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하면 마디를 통하여 공급이 된다라고 나오죠. 16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마디라는 말, 헤페라는 말은 끈, 힘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연락하고 상합한다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떤 끈을 통하여 공급을 받아요. 이제 그 생명의 젖줄이 다시 이어졌다는 거예요. 타락을 했을 때는 그 젖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복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그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얼마 동안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곧 죽는다고요. 그걸 죽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생명을 다시 받은 자들은 그 끈이 다시 이어져요. 젖줄이 다시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두 그리스도와 생명을 공급받는 어떤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었어요. 연합하고 상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벌써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인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또 우리끼리 또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에너지와 생명력을 발휘해야 전체가 조화 있게 자라야 한다. 지금 교회론을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발 헐뜯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서로서로 잘하게 좀 만들어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넘어지면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싸움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끼리 좀 질투 좀 하지 마세요. 좀 뒤에서 뒷담화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건 정말 악한 죄예요. 그건요. 잘 보시면 그렇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력과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시는데 16절에 말미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중적인 성장의 논리를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죠. 그런데 또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스스로 자라야 돼요. 이 말은 자칫 모순된 표현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끈을 통해 자라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그 자라남의 몸부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몸부림들이 없는 사람들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 커다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자라나는 노력이 있어요. 곧 실패해도 반드시 그런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실패해서는 안 되죠. 차츰차츰 우리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우리 신자들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함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 그러면서 먼저 옛사람의 행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행위를 쭉 나열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4장 이후로는 전부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종류는 많지만 나중에 보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서 행함이라고 번역이 된 페리파테오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은 허망한 것을 쫓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허망한 것을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것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들의 삶의 전체의 방식이 전부 허망한 것을 쫓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들은 허망한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잡은 삶인 반면에 그들은 전부 허망한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테오테스는 텅 빈 것, 초점이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 방향감각이 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부 텅 빈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1년 한 번씩 천리 행군을 가는데 고참들은 그 천리 행군을 갈 때 이 군장에다가 뭐 칫솔 치약, 그리고 빨래 비누 가른 거, 그리고 소금 조금, 그리고 수통에다가 맑은 물 한 통, 그리고 최소한의 짐만 딱 싸가지고 가요. 왜냐면 해봤으니까. 천리 행군은 400km를 마냥 걷는 거예요. 40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인데 그걸 그냥 걸어가면서 자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갓 들어온 이등병들은 천리 행군 간다 그러면 어디 소풍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군장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라면, 초코파이, 어떤 애는 칠성사이다 이만한 거 별걸 다 넣어요 여기다가. 근데 한 10리, 20리, 30리 딱 가면은 그때부터 어깨가 뒤로 처진다.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오래 걸으면요 사람이 입맛이 없어가지고 초코파이 줘도 안 먹어요. 오로지 필요한 건 물 그리고 소금이에요. 탈진하니까. 한 50리쯤 가면은 하나하나 빼서 다 버리죠. 괜히 썼다. 돈 버리고 허튼 짓 한 거죠. 뭔가 열심히 했지만 텅 빈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게 다 텅 빈 것,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바로 허망한 삶, 마타이오테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허무한데, 이게 바로 마테오테스예요. 모든 타락한 피조물은 전부 이 허무한데에 굴복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게 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선행체계, 지식체계라고 그랬죠. 종교, 교육,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헛된 시도들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도바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아무나 찍으면 다 자기 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첩이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그것이 이 허망한 삶, 마테오테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옛사람의 특징을 19절에서 방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죠.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셀게이아라는 단어는 허비하다, 필요 없이 소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갈 때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고 나가는 거. 그럼 몇 시간 동안 그 가스는 헛되게 쓰이는 거죠. 전기불을 끄고서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여행을 떠났다가 일주일 만에 와보니까 전기세가 엄청 나왔어요. 그거 허비한 거예요. 그게 아셀게이아,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열심은 전부 아셀게이아,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부 허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김도양 씨가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술을 한잔 먹으면 꼭 한 10번씩 불렀어요. 가사가 기가 막혀 복음성가보다 더 좋아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돌아보면 술 한잔 먹고 방에 딱 앉으면 허무한 거예요. 그게 뭔가 많이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앉으면 허망해요. 허무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이 죽기 직전에 바로 그 허망함, 그 허무함을 느끼고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벤허의 주인공 찰턴 헤스턴 아시죠? 그 벤허에서 얼마나 그냥 탱탱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30대에 그냥 그 푸른 청춘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분이 인터뷰했죠. 나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라고.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치매까지 걸렸어요. 쪼글쪼글한 그분이 TV에 나와서 여러분 내가 이제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또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0이 넘으면서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같은 나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렇게 4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다시 정신을 놓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모르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친구였어요. 둘 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을 오락가락 놓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TV로 보는데 야 어떻게 그 주다 베너가 저렇게 초라한 노인으로 변했을까. 여러분 투탄카멘 왕 그 전시회가 얼마 전에 LA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투탄카멘 왕은 이집트 바로였어요. 애굽의 왕,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근데 천년이 넘도록 그 시체가 안 썩었어요. 보셨어요? 근데 안 썩으면 뭐해요? 투탄카멘 왕의 그 황금 마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황금 의자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 부장품들이 보여주는데 그럼 뭐해요? 제가 보기에는 쥐포 한 마리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 근육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꼭 쥐포 구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그게 아셀게이야. 방탕함, 허무한 것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제가 최근에 독일 영화 중에 The Downfall이라는 영화 봤어요. 보셨어요? 그런 영화는 꼭 보셔야죠. 아주 명화예요. 독일 영화인데 히틀러의 마지막 며칠을 그려놓은 영화예요. 탁월한 영화죠. 이제 2차 대전이 거의 나치 독일의 승리로 결판날 뻔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 말미암아 독일군의 허리가 꺾였어요. 그러면서 연합군이 점점 베를린으로 좁혀오는 거예요. 그때 이 히틀러가 그 에바 브라운하고 자기의 그 동료 그 장군들하고 며칠간을 보내면서 히틀러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그의 고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참 잘 그렸어요. 마지막에 800m 전방까지 소련군이 딱 포위를 했을 때 히틀러가 가로 세로 4m 벙커에서 에바 브라운하고 같이 자살한다고요. 마지막 총통에 대한 예우로 그 부하들이 얼렁 시체 두 개를 담요에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불로 확 태워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로예요. 전 세계를 품에 안아보려고 했지만 평방 4m 그 방에서 와이프는 독극물을 씹어서 자살하고 자기는 권총을 머리에 쏴서 자살하고 그리고는 결국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거. 히틀러는 지금 시체도 없어요. 전부 죄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죠. 그게 방탕함 아셀게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의 권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옛사람의 특징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상태로 가면 안 돼. 그런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미련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미련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이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온 짓들을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킹콩에서 그 원주민들이 킹콩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있는 젊은 여자를 갖다 바쳐요. 그 이야기는 킹콩을 쓴 원작자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몰렉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뭘 갖다 바쳤죠? 풍요를 빌면서 자기 애를 갖다 바쳤어요. 자기 애를 갖다가 칼로 찌르고 불에 태워서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쳤어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식을 갖다 바쳐요.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인간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까? 진짜 그 돼지 머리가 그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나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미련해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저희 시골 마을에 무당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머리를 정말 숱하게 봤어요. 근데 그 돼지 머리들은 전부 웃고 있어요. 보셨어요? 찡그린 돼지 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그 정육점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 돼지 머리는 왜 전부 웃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돼지는 죽일 때 막 간지럼 태워서 죽인대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돼지 머리를 팔기 위해서요, 그 돼지 머리를 파는 사람들이 그 돼지의 입을 웃는 것처럼 이렇게 찢더라고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웃는 돼지는 복을 더 갖다 줄 것이다 라고 이 미련한 인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돼지 머리를 그냥 땡기고 있는 거예요. 입을. 눈도 개슴치하게 눈웃음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온통 고사상에 올라와 있는 돼지는 전부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해요. 아니, 최첨단의 항공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어느 항공사에서는 비행기가 딱 들어오면 무조건 모든 기장들, 임원들 전부 그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한다. 신문에도 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미련함. 왜 집집마다 북어대가리 걸어놓죠? 방에다가. 왜 복조리 같은 거 걸어놔요? 그게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사람들은 믿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지금 고개 숙이시는 분들은 전부 집에 지금 북어나 복조리 걸어놓은 거예요. 그죠? 다 뛰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한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돈 벌어다가 전부 교회 갖다 바치냐. 참 미련하다 너. 야, 어떻게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앉아있냐. 참 너 미련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야, 저 사람이 지금 너한테 몽둥이로 다듬이 빵맹이로 한 대 때렸잖아. 그럼 너는 홍두깨를 갖고 가서 때려줘야지. 왜 희죽희죽 웃고 있어. 미련한 놈아.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 똑똑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혀를 찹니다. 미련하다고. 그럼 한번 두고 보자고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누가 미련한 자인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저희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죽여서 내 원수를 살리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런 미련한 놈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잘난 척하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진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예수와 예수의 삶은 미련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예수와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지혜 있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와 예수를 따라 사는 십자가의 도를 섬기고 져주고 순종하는 그 삶을 미련하다고 놀려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처럼 그 십자가의 도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짱돌을 던질 거예요. 그때 참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총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네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 18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18절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옛사람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부정하는 거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캐톨릭을 그렇게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슬람의 코라는 가짜다 이런 거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거 보셨어요? 그냥 이 왼수들이 성경만 갖고 예수만 갖고 지랄들이에요. 왜 그러죠? 예수님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오로지 예수님만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대적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들끼리 욕하고 찍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같은데 갈 수 없겠군요, 여기서는. 가보면 전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뭐 그는 사람의 아들인가, 신인가, 예수와 부다의 대화, 인도로 간 예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는 그냥 평범한 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것은 어떻게 꿰어 맞춘 것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소비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요. 왜 그래요? 세상은 마음이 굳어져서 오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만 자기들의 힘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계적으로 진화론은 한풀 꺾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교과서에나 창조론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언급하지 않아요. 둘다 가설이에요. 어떻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류의 존재의 문제는 창조설과 진화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창조설은 이런 것이고 진화설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마땅한 것인데 얘네들은 아예 진화론만 진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된 자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극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그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흉내는 내더라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길가밭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연애나 하고 밥이나 먹고 장사에 도움이나 얻으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삶에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금방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이리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짝밭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여러분 주변에서. 내 일이 잘 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삶에 환란과 핍박이 딱 닥치면 일단 목사부터 미워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과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시떨기라고 한다고요. 교회 빼먹고 골프를 몇 번 쳤어요. 아, 재밌어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맨날 소리 빽빽 지르는 목사 소리 듣는 것보다 푸른 초원에 나가서 하이 공 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행복, 나의 쾌락을 위해서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장사를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돈이 너무 잘 벌려. 그러니까 교회는 한 3개월에 한 번 그냥 얼굴이나 살짝 비치고 나머지 주일에는 열심히 가게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내 비즈니스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생활이 어려워지면 콤방 예수를 떠나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재리의 유혹, 자기의 유익, 그런 것으로 금방 떠나버리는 사람들,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다가 그런 것이 딱 닥치면 진짜 예수가 있긴 있는 걸까? 이리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시떨기,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진짜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씨앗이 그곳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가짜일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린 애기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아주 어린 아기라고 그렇게 우기고 싶으시겠지만 혹시 가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그냥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두들겨 패고 욕하고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장사하는데 자기한테 조금만 불이익을 주면은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뭐 이런 전혀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게 돼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삶에 결실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디서요?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밭을 누가 갈았어요? 하나님이 갈아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Create me a clean heart.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고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옥토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떨어지면,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삶에 열매가 안 맺힐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밭이 갈아져서 옥토가 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씨앗이 안 떨어지면 열매가 맺혀요? 그냥 밭만 갈아놓고 아무것도 안 뿌리고 한 달 뒤에 가서 왜 싹이 안 날까? 두 달 뒤에 가서 왜 싹이 안 날까? 그건 미친놈이죠, 그건요. 뭘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뭘 씨앗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씨가 갈아져 있는 옥토인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가 그 씨를 처음엔 먹어야죠. 땅이 처음엔 씨앗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씨가 땅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바른 말씀을 바른 예수를 잘 공부하게 되면 이 옥토같이 하나님이 갈아놓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살아서 휘저어버린다고요. 내가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옛 몸뚱아리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앉아서 기도만 하는 인간들은 절대 삶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기도 죽어라고 하고 나가갖고 야, 우리 교회 장로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것 같고 남 정죄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공부하세요. 씨앗을 내가 먹어야 그 씨가 나를 먹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러운 옛 몸뚱아리를 그 씨가 먹어가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러면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심으세요. 그렇게 마음이 무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게 되죠. 디모데서에서는 그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인두로 지져버린 화상 자국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무딘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화인을 맞았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미혹해 하는 그러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엉터리 가르침을 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같은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마음이 굳은 자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만. 그리고 무정한 자들이라고 해요. 무정한 자들이 뭐예요? 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옛날에는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말이죠. 황야의 7인 이런 거. 싸우는 게 그냥 운치가 있었어요. 그때는 적들도 주인공을 많이 때렸죠. 요새는 어때요? 이제는 X자로 실탄 쫙 차고 나와서 기관총으로 한 수백 명씩 죽여야 돼요, 주인공이. 그래야 겨우, 야, 조금 재밌었다. 옛날처럼 뭐 주인공이랑 적이랑 한 30분씩 막 싸우면요. 야, 무슨 영화가 이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굳은 자들은 무정하기 때문에. 점점 더 무정해지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 범죄도 점점 더 그렇게 살벌해지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것도 보세요. 친절한 금자씨 이런 거.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영화가 그렇게 한번 나오면요. 똑같이 일상에서 그 영화를 패러디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세상은 점점 무정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테러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엽기적인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은 자들이 점점점 무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죠. 이거 전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옛날 옛사람하고 똑같이 사니? 그러면 절대 안 돼. 그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몇 자리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자기 사랑에서 나온 종교예요. 아니 교리는 그럴듯하게 잘 교양 있게 꾸며놓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교주나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따랐던 것은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조차 살겠습니다가 기독교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 이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예요.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코란을 외우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시죠? 이슬람교를 믿는 택시 운전사는요. 여기에서도 자기가 택시를 몰고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차를 그냥 멈춰버려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승객은 기다려야 돼요. 걔 기도 끝날 때까지. 이슬람교는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잘라버린다고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 공격했을 때 이라크에서 약탈이 자행되는 장면을 TV에서 중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이슬람교를 믿는 때만 되면 엎드려서 알라에게 기도를 했던 그 인간들이 전부 도둑놈이들이 돼가지고 심지어 국립병원까지 다 도둑질해갔어요. 그 병원에는 누가 입원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군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세계의 역사상 지금 전쟁 중에 자기 나라 군인들이 적군과 열심히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그 병원을 턴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어요.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인간들은 결국은 자기 배예요. 모든 종교가 결국은 자기 배예요. 라마교 중들은요. 그리고 라마교 신도들은 열심히 라마교 경전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서 자기를 수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라마승들에게 주는 권리와 유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중들이 되거든요. 라마승들은.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라마교 템플 앞에 가보면 마니테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라마교 경전을 이렇게 양각해가지고 원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한번 굴리면 한 권을 읽은 거예요. 읽은 걸로 쳐줘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애는 막 굴리고 또 여기서 막 굴리고 한 50독 해요 하루에. 그 읽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요. 중들이.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힌두교 사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 사원은 어디든지 그 앞에 재물을 파는 자들이 쭉 줄을 서 있죠. 고기, 꽃, 떡 이런 거. 그러면 사람들은 힌두교인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재물을 사죠. 그리고는 들어가요. 사원에 들어가서 그 힌두교 사제들이라고 그러죠. 사제들이 우통 벗고 딱 앉아있으면 그 앞에 가서 받아주세요 하고 갖다 줘요. 그러면 힌두교 사제들이 책상에 있는 빨간 물금을 딱 찍어갖고 이마에다가 퍽 한번 찍어줘요. 그게 그날의 거룩의 인증이에요. 난 오늘 거룩하게 됐다 이거예요. 다음날 또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판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몰아, 무아를 핵심 교리로 갖고 있는 종교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108번뇌라든지 뭐 인간의 고통 이런 것은 원래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임창정 나오는 영화 말고 반야심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핵심 교리로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나를 태워서 없애버려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이 나온 건데 그때 제자들이 뭘 했냐면 스승의 시체를 나무젓가락을 갖고 가서 해치기 시작했어요. 살이 찾느라고. 스승은 우리는 없는 거야 그러고 갔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살이를 찾기 시작했다고요. 몰라를 외치고 간 사람 그 사람의 시체 안에서 유아를 찾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에요. 타락한 인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내 배를 위해 사는 거. 얼마나 많은 석가모니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승들의 사리가 그 예쁜 보석이 박혀있는 사리함에 총총히 쌓이고 있습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행위들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욕할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냥 자기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를 빼먹을 수 있어요. 여행을 위해서, 가족 간의 친목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를 빼먹을 수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는 데 쓰는 시간은 너무 아깝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겨서 비참하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밀려서 4,000명이 죽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이 사람들이 궁여지적으로 생각해낸 게 야 그때 여리고 무너뜨릴 때 법궤가 앞에 가니까 그리고 소리를 꽥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요단을 건널 때 그 법궤를 갖고 가니까 요단이 그냥 쭉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법궤 가지고 가서 한번 싸워보자. 가져가서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를 앞에 똥 놓고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그냥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도 애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죽었어요. 왜 이렇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게 되면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얼마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 왜 달고 다니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경건하게 살 거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런 의미로 달고 다니십니까? 성경책을 왜 차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시죠? 그러면 혹시 사고 두 번 날 거 한 번 날까 봐. 부적처럼 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곤 신상이 있는 그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다곤 신상에 넘어져가지고 목이 똑 부러졌네요. 그리고는 아스돗에 재앙이 막 임해요. 그러니까 가두로 보내버려요. 야, 저 법궤 재수 없다 저거. 가두로 보냈더니 거기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진짜 저 법궤 때문에 그런 거라면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 법궤를 소에다가 수레를 매달고 그 법궤를 거기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한번 보내보자. 근데 그 소는 금방 새끼를 난 암소, 젖이 줄줄 흐르는 암소예요. 두 마리.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레를 맬 수도 없을 뿐더러 매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젖 먹는 새끼가 있어서 절대 그 새끼를 떠나지 못할 소들이에요. 그리고 수레는 새수레. 새수레는 잘 안 가잖아요. 끌어도. 그렇게 절대 이것이 이스라엘로 못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법궤를 거기다 실어서 얘를 보냈는데 얘가 그냥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건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선 실어서 보냈는데 얘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네요. 벳세메스로 갔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죠. 야, 법궤가 돌아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호기심이 생겼어요. 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뭘까? 혹시 보물이나 들어있지 않을까? 열어봤죠? 그리고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래요. 왜 죽이셨을까요?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게 뭐예요? 관음증이라는 게 뭡니까? 몰래카메라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적 욕구가 밖으로 표출된 내적 욕구, 욕망의 다른 표현이에요. 호기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기독교를 나의 어떤 욕구나 욕망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나 해소해주는 그런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내적 욕구, 욕망이나 해결해주려고 그런 거나 충족시켜주려고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놀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비나답에게 보내버리죠.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 법궤를 관리하게 만들어요. 아마 그들은 레위인이었을 거예요. 법궤를 관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의 그 일가들이 전부 그 법궤를 이제 관리했던 거예요. 70년 동안.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법궤를 생각해냈어요. 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간다고요. 사무엘하 6장 보세요.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물이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왜 죽은 거예요? 소가 뛰어서 그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사가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신분이었는데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 아니에요. 70년 동안 그 법궤를 관리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죽었을까요? 민수기 4장에 보면 법궤는 항상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했다고요. 그걸 매가지고 와야 되니까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우사하고 아효가 70년 동안 그 법궤를 관리했던 우사하고 아효가 괜찮다 수레에 싣고 가자 그리고 그들이 수레에 싣고 나온 거예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오죠. 다윗이 안다고요. 그때 왜 우사가 죽었냐면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사는 70년 동안 법궤를 관리한 게 아니라 이제 법궤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에 관한 한 자기가 전문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3만 명이 주악을 울리면서 환호하는 가운데 거들먹거리면서 우사와 아효가 그 법궤 옆에 서서 가는데 소가 뛰었어요. 나곤의 마당 앞에서. 하나님이 경고한 거죠. 아니다.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래서 소가 뛴 거예요. 그때 우사가 법궤를 잡았어요. 보통 당시의 수레는 높이가 60cm 정도였다. 법궤의 높이가 68.7cm예요. 길이가 114cm고. 그러니까 총 합쳐봐야 120cm 이 정도 오는 거예요. 그걸 우사가 쫓아가다가 잡았어요. 왜 잡았죠? 거기서 붙들었다. 아하즈라는 말은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관리해왔고 이 법궤에 관한 한 내 말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니까 수레 싣고 가라. 그리고 소가 뛰니까 내 거다라고 딱 잡은 거죠.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하죠. 베레스가 뭡니까? 치다, 쳐내다. 우사는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 빼라 이거예요. 기독교를 너희의 힘을 자랑하고 너희를 증거하는 것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왕왕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좀 쌓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함.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남들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사랑하기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자, 마음에 화인 맞은 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드리는 설교가 뭐예요? 제발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자리로 가라. 제발 자기를 죽여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저 사람은 참 일도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은 참 성경도 많이 한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나는 자꾸 죽고 자꾸 바닥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사처럼 이 지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만 70명처럼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단칼에 3만 명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참 겁없어요. 참 겁없어요. 참 안 변해요. 얼마나 잘못들 배워왔는지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쇠기의 경일게요. 소 닭 보듯 해. 소는 채식동물이라 닭을 아무리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소 닭 보듯 해요. 그래, 좋은 말이긴 한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 그거죠? 그리고 지금 70만 명이나 데리고 있는 그 목사도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 기독교 없어요. 여러분 바른 기독교를 믿고 바르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통이 없으면 가짜예요.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은요. 19절에 보시면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그래요. 19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죠. 옛사람들 타락한 죄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자기 욕심 따라 행하는 사람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면 그건 모두 더러운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더러운 것이라고 나오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건 예수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서문화 교회에서 어떤 예수를 배우셨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배를 위해 존재하는 그 예수를 배우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예수를 섬기는,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예수. 저는 그 예수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신앙관, 신앙의 패러다임을 아예 뜯어 고쳐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여전히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투정 부리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망하고 방탕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죄를 짓고도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옥토에 말씀의 씨를 심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옛 몸뚱아리 그 옥토를 먹어버리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변할 수 있어요.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소리 좀 제발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게 뭐 잘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몇 년 동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이제 좀, 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변했구나. 이런 소리 좀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옥토에 씨앗을 열심히 심으시라고요. 그래야 결실이 맺혀져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라나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